시네라와 함께하는 행복 스쿨. 안녕하세요. 행복한 교육을 꿈꾸는 학부모를 위한 팟캐스트 시네라와 함께하는 행복 스쿨의 시네라입니다. 행복 스쿨의 우리 아이 경제 교육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성숙한 경제 시민 키우기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원광대학교 김정훈 교수님과 류주혜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가진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고 또 거기에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경제 교육. 그것의 가장 기본이 지난 시간에 배운 용돈 교육이었어요. 근데 교수님, 오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성숙한 경제 시민이 되는 방법을 알아본다고요?
예, 오늘은요. 용돈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돈을 모으는 거, 돈을 버는 거, 그다음에 돈을 빌리기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그 성숙한 경제인으로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돈 모으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요? 돈 모으기는 저축 교육이겠죠?
네.
예, 경제 교육에서 아무래도 저축하기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 지난 시간 용돈 지출 항목에 처음부터 저축을 포함시키도록 배웠었습니다. 이 저축하기가 어려서부터 몸에 배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안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저축의 중요성도 알고 또 어려서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데 2013년에 금융위원회가 용돈 실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용돈 받는 학생 중에서 저축을 한다는 학생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4명에 1명꼴에 불과하대요.
아.
중고생도 30%가 안 되고요. 생각보다는 저조한데 이 저축에 관한 아이들의 생각과 또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를 알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저축을 하는 돈은 세뱃돈이나 어른들 만날 때 받은 용돈?
제가 일단 쓰고 남으면 저축을 은행 가서 해요.
그냥 제 지갑에 모아두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용돈을 직접 주기보단 통장으로 넣어주셔서
뭐 동전 같은 거는 저금통에 저금하고요. 그 지폐는 그 지갑에다가 넣어두다가 10만 원 되면은 엄마한테 드려서 통장에다가 넣어요.
주택기금이랑 정기 적금이랑 나눠서 저금하고 있어요. 저축이요? 이렇게 저축해두면 나중에 돈이 많이 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게 재밌어요. 그냥
나중에 집 사려고요.
네, 나중에 쓰려고요.
부자 되려고요.
나중에 대학 같은데 등록금으로 쓰이기도 하고 나중에 공부할 때 유학 갈 때 이럴 때
그냥 우리 엄마 건강하시라고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복 받으라고
저축은 안 해요. 그냥 귀찮기도 하고 아직 잘 모르겠고 그래서
달마다 돈이 나오니까 저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아, 참 이유도 방법도 가지가지인데
네.
저축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난 시간에 용돈은 무조건 저축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않은 거라고 했었는데 별 뭐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저축하는 친구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경제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 저축 장려 정책이 있어서 저축에
네.
대한 좀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옛날 세대들이요. 그래서 저축이 돈과 관련된 그런 그 최선의 가치다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축은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즐거움이고 희망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획성 없이 그냥 무조건 저축을 하게 되면 그냥 돈을 쓰지 못해서 그냥 괴롭고 그다음에 정말로 달성하려는 목표를 끝까지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부모들이 돈을 쓰기만 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저축만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참 대견하게 생각하고 칭찬만 한단 말이죠.
네.
예.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아이들이 어른에 비해서 욕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아이들이 지출을 억제하고 그렇게 저축만 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좋아할 일만은 아닌 거죠. 용돈 교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써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어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생각으로 왜 저축을 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목적의식을 좀 분명히 갖도록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축은 그 불확실한 그 미래를 대비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그 미래 소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혹시 부모가 무조건 저축을 강조해서 저축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긴 건 아닌가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정말 소중히 다루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저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적금통이나 뭐 적금통장 이런 걸 통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랍에 처박아 놓는 거죠. 이거는 저축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목적이 없는 저축이나 무심한 돈 모으기는 돈을 도구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갖게 할 우려가 있는데요. 요즘 사회 문제가 다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저축은 욕망을 자제하고 미래를 기다리면서 계획하는 능력, 그리고 스스로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축을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일상적인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축 교육은 얼마를 저축했다가 아니라 왜, 어떻게 했다에 더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 거겠네요.
예. 그 저축을 생활화한다는 거는 소득이 얼마이든 간에 규칙적으로 정해진 액수를 쓰기 전에 모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쓰고 네. 남은 것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출 내역에서 당연한 하나의 그 항목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절에 저축할 돈을 그렇게 따로 주게 되면 아이들이 저축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전체 용돈에서 자신의 용돈에서 일정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저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이 저축이라는 게 처음이 어렵지 또 돈 모으는 재미에 맛을 들이면은 계속 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아까 제가 즐거움이고 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미래 소비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그다음 계획의 중요성을 느끼고 계획을 달성했을 때 얼마나 네. 즐겁고 얼마나 그 성취감을 느끼느냐 이런 것을 맛보 보면 저축하는 즐거움 그다음에 그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네. 저축이 즐겁게 느껴지려면 정말 가급적 작은 물건부터 돈을 모아서 사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즐거움과 성취감을 구체적으로 좀 빨리 느낄 수 있겠죠?
네, 맞아요. 그 어렸을 때 왜 우리 빨간 돼지 저금통 그것도 아주 큰 거 있잖아요. 그 저금하다가 중도에 이렇게 배 갈라서 꺼낸 적이 한두 번이
맞아요.
아니죠. 예. 그래서 저금통은 일단 작은 걸로 시작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축 교육은요. 일단 이제 저금통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죠. 근데 아이들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눈앞에 사물이 있어야지 그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 너무 그 커다란 저금통, 안 보이는 저금통을 하면
예.
중간에 포기되는 경우가 많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들은 그 한 가지 행동을 그렇게 오래 유지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금통은 보이는 거, 그다음에 크기보다는 사실은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쉽습니다.
아, 그리고 중간에 안 뜯으려고 왜 돈 꺼내려면 깨거나 배를 갈라야 하는 저금통 있잖아요.
네.
사실 그것도 소용없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맞먹으면은 뭐 철로 된 뭐 금고라도 못 뜯겠어요. 네. 얼마든지 꺼낼 수 있죠.
잘못하면은 그냥 저금통 반만 날리는 거죠.
네.
그걸 뜯어서. 그래서 저금통은요 그냥 쉽게 집안에 있는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 같은 것에 넣어서 아이가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꺼내서 세워보기도 하고 돈이 어떻게 쌓여가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아이들은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실체를 인식하니까요. 그래서 작은 저금통이 이제 다 차면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주고 다시 저금통을 태운다든지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네.
거기에 따른 목표를 달성했다면 그 저금을 거기다 쓰는 것도
네.
괜찮습니다.
네.
그 어떤 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저금통에 저금을 막 해가지고 이제 쌓여서 은행에 가서 통장을 처음으로 만들어줬대요. 그랬더니 그 저금통을 갖고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고 왔는데 애가 갑자기 너무 통곡을 하는 거래.
예.
네, 은행이 자기 돈 가져갔다. 이거 정말 아무리 네.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런 아이 봤어요. 다음 날 다시 가서 자기 돈 한번 다시 보자고 그랬다는 아이 봤거든요.
네.
같은
네.
거죠. 어릴 때는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사실 너무 어린 나이에 꼭 통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네.
인식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네. 아이가 한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그런 논리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또 통장 속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한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 그때 통장을 만들어도 그 늦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통장은 스스로 이제 관리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게 그 하고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건 큰 돈이 되니까
예.
부모하고 꼭 그 상의를 하고 인출해야 된다 이런 원칙도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저금을 잘하는 경우에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 목적을 두지 말고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해가는 그런 과정과 그 태도를 갖게 지도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일반 통장에 하지만 좀 돈이 모이면 정기예금을 한다든가 뭐 펀드에 넣는다든가 이런 다양한 저축 상품을 활용해서 저축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나눌 주제는 돈 벌기입니다. 빌 게이츠는요, 세 딸에게 용돈을 매주 1달러씩 줬고 오바마 대통령도 두 딸에게 매주 1달러씩만 주고 나머지는 집안일을 거두면서 벌어서 쓰게 했다고 하네요. 워렌 버핏은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배웠대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애들이 무슨 돈을 버냐 공부나 열심히 해라는 경우가 참 많은데 다르죠.
그러네요.
네. 사실 이제 우리 사회는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을 훨씬 더 먼저 배우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돈을 언급하기를 이제 피하죠.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할 때도 아, 나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회 경험을 쌓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사회 경험이죠. 현실을 배우는 겁니다. 돈을 벌어보지 않으면 돈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돈을 소중한지를 모르고 막 쓰는 건 돈 버는 것을 배우지 않고 쓰기만 배웠기 때문인데요. 자기의 노력으로 돈을 버는 경험을 갖는 것이 아이들에게 돈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노력해서 돈을 벌면 적은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노력과 시간에 대한 가치, 또 돈을 버는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기회비용과 뭐 선택 개념, 일을 마무리하는 책임감,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돈 벌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만나뵙고 왔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돈 벌기 교육은 이제 상벌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노력을 해야 돈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주기 위해서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용돈을 그냥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집안일을 뭐 거둔다거나 아니면 뭐 아빠 심부름을 한다거나
이제 너네가 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대가 그런 거를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에버랜드나 어떻게 놀러 가려면 좀 용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본인이 바짝 그 알바를 해요. 우리는 알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무슨 단계가 영어 단계가 올라가거나 뭐 제가 수영을 뭐 단계가 올라갔어요 이러면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본인이 열심히 하면 많이 주고 아니면 뭐 못 받는 거죠 뭐.
아직은 그렇게 시키고 있진 않은데 아빠가 열심히 벌어오는 거라고 얘기하는 정도요.
그런 거 특별히 해본 적 없어요. 뭐 요즘 애들 뭐 공부하기도 바쁘고 뭐 또 아이들 스케줄이 너무 바쁘니까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뭐 이제 대학 들어가고 뭐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아마 배우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들어보니까요, 부모님들이 용돈을 주시는 것과 돈 벌기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시네요. 흔히들 그 용돈을 벌어서 쓰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돈은 일을 해서 벌게 하는 것과는 차이를 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용돈은 사랑이고 교육이고 그다음 용돈과 돈 벌기는 별개의 개념으로 그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다면 아이에게 돈 벌기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게 좋을까요?
돈을 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해주고 그 사람이 만족했을 때 그 대가를 얻는 것이죠.
네.
고용주와 계약한 대로 일의 책임을 완료하고 고용주가 그것을 인정할 때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과 의미를 그 알려주는 그런 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우선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는 외부에서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경우가 부족하니까 가정 내에서 또는 이제 잘 아는 이웃들끼리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물론 가정에서의 돈벌이도 우리가 계약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정한 돈벌기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돈벌기 교육에도 여러 가지 그래서 원칙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돈벌기 경제교육의 몇 가지 원칙을 정리해봤는데요. 첫째는 금전적 보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보상의 기준.
예, 아이가 자기가 원래 해야 될 일, 스스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 방 정리를 했다거나 숙제하기를 했다든가 이거는 당연히 할 일에 보상을 받으면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습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뭐 당연히 할 일이 아니라 엄마 심부름을 한다거나 뭐 아빠 구두를 닦는다거나 애완동물을 돌본다거나 재활용품 정리 같은 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꼭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했을 때 돈을 줘야겠네요. 그리고 특히 학업과 관련해서 돈으로 보상을 하는 건 절대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내적 동기나 성취감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또 그 중요한 게 아이를 위해서 일부러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 네. 뭐
세상에 그런 일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일을 하려는 사람하고 일을 시키는 사람의 의사가 맞았을 때 고용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이가 배워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유치원 애가 나 아빠 엄마 구두 닦아서 돈 벌고 싶어라고 하면 아 나는 너를 고용할 수 없어. 왜냐하면 유치원 아이가 구두를 이렇게 깨끗하게 닦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정말 괜히 쓸데없는 심부름을 만들거나 또 닦은 구두 또 닦으라고 하면 정말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원칙은요. 일에 대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 사실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어디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걸 명확하게 청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청소를 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아.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네. 청소를 하기로 했는데 깨끗하지 않겠다. 구석을 청소 안 했다라고 하면 다시 불러서 해야지 된다. 이렇게 하고 그거 네. 안 하면 돈을 못 주겠다. 예, 아주 현실적인 거죠.
네. 왠지 좀 너무 박하게 느껴지는데요, 교수님.
예. 아이의 능력에 맞는 일 그리고 가급적 흥미롭게 느끼는 일을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하는 게 즐거워야지 뭐 성취감이나 자부심을 느끼지.
맞아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자기가 선택을 했다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죠? 뭐 강아지 똥 치우기 이런 거는 싫지만 돈을 더 주기 때문에
네.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자, 그럼 돈 벌기 교육의 원칙 다음은 뭔가요?
네, 마지막으로 적정한 보수를 정하라입니다.
예, 보수는 현실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아이라고 너무 조금 주거나 아니면은
네.
뭐 너무 많이 주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일에
네.
비해서 돈을 너무 많이 주면 가치를 돈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수 있고요. 너무
네.
적으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보수는 한 번 일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일이 모두 완성되었을
아.
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결정사항은 용돈 교육과 마찬가지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서 아이와 도장 찍고 한 장씩 보관하도록 그렇게
네.
저는 제안을 합니다. 계약서를
와.
작성하면 아이가 고용이라는 계약관계를 이해하고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을 더 잘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돈 벌기 교육의 원칙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원칙들만큼 중요한 게 아이가 그렇게 번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한다는 거겠어요.
네.
그 돈으로 여유가 좀 생겼다고 해서 과소비를 하게 된다면 교육적 의미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여분의 소득이 생겼을 때 무분별한 소비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지 되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돈 벌기는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용돈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돈 벌기를 한번 제안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 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야 일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당장 쓸 곳이 없다면 그런데도 돈을 벌고 싶다라면 그거를 저축을 하도록 이렇게 잘 제안해 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교수님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 이상이 되면은 방학 때나 또 졸업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벌어서 마음대로 쓰고 싶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이들이 아르바이트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돈을 뭔가 자기가 돈을 벌고
네.
그거에 대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겠죠. 근데
네.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왜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지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이제 여행 경비를 벌고 싶다든지 아니면 목돈이 들어가는 물건을 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유가 타당하다라고 하면 함께 일자리를 알아보시고 아이가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일터에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일하는 환경 또 해야 되는 일 보수 지불 방법 이런 고용 조건도 좀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보고 일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고용주를 만나서 그 부모로서 아이를 그 부탁을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를 정말 방지하는 효과 분명히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아이도 든든해하면서 약속에 대한 책임감을 더 느낄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요건 없었으면 좋겠지만 네. 뭐 이런 네.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네. 돈 빌리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돈 빌리기 정말 좋은 건 아니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미리 교육이 되어야 할 거는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는 이 아이들끼리도 돈을 빌리고 갚는 신용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10명 중에 한 명이 돈을 빌려본 적이 있고요. 또 고등학생은 절반 가까이 빚을 낸 경험이 있다는데요. 아이들의 돈 빌리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빌려본 적이 많죠. 친구들끼리 이렇게 놀러 갈 때나 할 때 한 명이 다 부담을 안 하고 다 더치페이를 하니까 보통 한 일주일 내에 갚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즉흥적으로 계획 없이 노는 걸 좋아해서 계획 없을 때는 제가 지갑을 안 달고 다녀서 친구들한테 빌리거나
돈을 다 써버렸는데 친한 친구인데 생일 선물 줘야 돼서
1,000원에서 4,000원 사이. 많을 때는요 2만원까지 이자 받을 때도 있는데 안 받을 때가 더 많아요.
다 같이 모여서 뭐 노래방 같은 데 가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빌려준 적은 많아요. 거의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걸 이렇게 살라고 친구가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줄 순 없으니까
맨날 꺼달라는 친구도 있어요.
어디다 쓰냐면요 문구점에서 뭐 장난감 사거나 먹는 거를 사거나 불량식품 같은 거
뭐 먹고 싶을 때 돈이 없을 때
사고 싶은 건 살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가 갚으라고 하면 갚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안 갚죠.
막 갚는다곤 하면서 나중에는 까먹고 막 안 갚을 때도 있고 일부러 안 갚을 때도 있는 친구들 되게 있어요. 되게 괘씸해요.
문제가 좀 있네요. 아이들이 돈 빌리는 거 정말 쉽게 생각하네요.
예, 돈을 이제 평소에 쉽게 받았으니까 네. 없는 걸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아이들이 자기의 욕망을 통제하거나 지연하는 거 이게 굉장히 부족한 점입니다. 요즘 네. 아이들에게서는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 건 아이들이 신용사회의 그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교육을 그 해야 하는 중요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돈 빌리기는 욕망을 자제하는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네. 절대 첫 번째 대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첫 번째 우선 절약하고 돈을 모으는 거. 네. 그다음이 버는 거. 그다음에 정말 안 될 때 마지막으로 빌리는 거가 돼야 되죠. 네. 돈을 빌리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아주 각별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예, 돈 빌리기. 부모 입장에서 우선 아이가 용돈을 가불해달라는 경우가 있겠죠.
예, 이럴 때는요. 왜 용돈을 가불해달라고 하는지 이유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사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도대체 뭐 계획하고 그다음에 저축하고 있는지 뭐 등등을 알아보시는 거죠. 때로는 이제 기회가 주는 이점이 아주 매력적이다. 이럴 그 경우에는 혹시 이제 가능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요. 적절한 대출 조건을 정하고 이제 가부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는 아주 큰 아이들의 경우입니다. 초등학교의 아이들은 이제 절대 갑을 불가를 그 얘기해야지 되고 이런 큰 아이들 경우도 아주 신중하게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출을 해줄 때도 아이의 신용도를 꼭 고려해 주세요. 아이가 지금까지 돈을 잘 갚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그 가불이 있어서 갚아는 가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무리 기회가 좋아도 단호히 거부하셔야 됩니다. 가불 조건을 용돈 계약서에 적어 놓으시면 더욱 좋겠어요.
사실 대출의 문제는 어른들에게도 참 버거운 문제거든요. 어려서부터 훈련이 잘 되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빌리는 게 습관이 되면 정말 빚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줄 때도 현실성 있게 돈을 빌리는 기간이나 액수, 목적, 갚아나가는 방법까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겠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계속 빚을 지는 부채 패턴에 빠지지 않게 네. 정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돈 빌리는 것도 정말 버릇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도 이 친구에게 돈을 꿔줬는데 뭐 안 갚는다고 많이 속상해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애는 그 반에서 이 돈 꾸는 게 일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친구들하고 돈 거래를 할 때 꼭 갚을 거라는 확신이 설 경우에만 돈을 빌려줘라. 이렇게 그 네. 주지시켜 주세요. 사람들은 경제생활을 하면서 돈을 꾸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되는 거죠. 특히 예. 터무니없는 이자를 주겠다고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들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돈을 잃을 위험도 그만큼 크다. 라는 것도 꼭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돈을 빌려줄 때는 본인이 남은 용돈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도 꼭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언제 돈을 갚을 건지 불안해하면서 자신의 경제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결국 서로 원망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어려워지죠. 돈 빌려주고 돈도 있고 친구 잃을 바엔 그럴 땐 아예 그냥 노우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아이가 친구한테 빌린 돈을 갚아달라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가 빌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네. 하는 거는 사실은 아이가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돈을 타내거나 지갑에 네. 손을 대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야단치고 이제 대뜸 그냥 갚아주는 거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돈을 꾸어준 친구한테 함께 가서 갚아주세요. 그 아이도 사실 같은 사회에 사는 하는 우리 아이기 때문에 경제 교육의 대상이 되는 거죠. 두 아이에게 신용 거래 과정이나 방법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내 아이가 돈을 꾸어줬다가 못 받았다라고 하면 아주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인생이야. 그러게 돈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왜 꾸어줬어? 그건 네 잘못이지.
확실히 교육되겠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아 예. 그러고 나서 갚아준 돈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의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돈을 벌게 하거나 용돈에서 그만큼을 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갚아나갈 수 있게 해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 아이 경제교육을 세 편에 걸쳐서 알아봤습니다. 경제교육은 생활교육이기 때문에 엄마가 최고의 교사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데요.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받으면서 점차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부모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구상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라고 미루지 말고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정은 교수님, 류주혜 리포터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행복스쿨의 신혜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